오늘은 특강 제목을 예배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배. 우리 요새는 예배란 말도 많이 안 쓰고 경배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가 뭔가 좀 다른 건가 보다. 경배 그러면 이렇게 애들 막 그냥 락음악 하면서 뛰어노는 거, 그건 경배고, 이렇게 아침에 예배 드리자 해서 이렇게 모이는 건 예배고,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개념에 경배는 하여튼 젊은 애들 이렇게 뛰는 거, 그거가 경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점잖게 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는 두 단어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배, 경배,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랑 침례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왜 교회를 하려고 그러세요? 왜이 교회를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구리, 분당, 지금 뭐 서울, 뭐할거 없이 지금 먼 곳에서 지금 여기 오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예배를 좀 제대로 드려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거죠? 예. 저도,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뭐, 교인 수가 100명이 되든, 뭐, 50명이 되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10명이 되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실 때에는, 오전 예배를 드리시든, 오후 예배를 드리시든, 우리가 지금은 주중 예배가 따로 없는데, 나중에 주중 예배를 드리시든, 하여튼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희생하고 지금 여기 오는 거다.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생각,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오면 내 양심에 저촉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양심적으로 내 모든 걸 드려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이렇게 경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시는 겁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도 예배를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제 고민거리고. 예,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특강을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창립을 하면서 이제 이런 특강 시리즈를 통해서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뭐고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정립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5월 3일부터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 지역교회를 이제 출범을 하면서는 정말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하고, 정말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 임하는 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전 11시가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구나 하고 나와 앉아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시간에 걸쳐서 예배가 도대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배 아니면 경배, 이건 크리스천 믿음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 없이 살수 있냐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살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없이는 지금 못 산다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천 믿음의 중심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분은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단지 이 말씀을 듣고 영의 변화가 생기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는 앉아 있을 수 있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내가 낮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고히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또 하나님을 만난 그와 같은 경험이 없이는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와서 자꾸 들어야 그래야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나와서 자꾸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이 확고하게 인식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임금님을 만나도 임금님을 섬기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대통령이 한번 뜬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송내역 앞에 지금 뜬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서 거기 가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린 예배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이렇게 가볍게 취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하나님을 존경할 그런 대상으로 여기고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께 섬기는 그와 같은 봉사가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예배의 위기가 닥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제 요새 한국에는 6일째 근무를 하다가 요 근래 이제 5일째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다 놀러 나가거든요. 옛날에는 그래도 토요일 날까지 일을 하니까 피곤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좀 쉬면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금요일 밤부터 뛰니까 그래서 주일 밤까지 이렇게 뛰게 되고 해서 예배 위기가 우리나라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주일에 한번 그것도 예배에 참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죠? 네?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하고 있는데 눈도장 한번 이렇게 찍고 또 교회 목사나 아니면 집사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는 한번 참석만 해줘도 얼마나 좋은 거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지금 널리 퍼져 있다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전 예배만 또 참석하면 되지. 무슨 저녁 예배 아니면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이런 거는 필요 없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딱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많고 또 주일날 놀러 가야 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 또 아침 7시 예배를 또 교회에서 마련해 놨거든요. 그래서 7시 예배 드리고는 그날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놀러 가기 위해서 아침에 7시에 눈도장은 찍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놀러 간다. 그건 하나님이 벌써 안 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존재라 그러면 그날 괜히 가서 1시간 버리고 오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적인 예배는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하는데 사적인, 개인적인 예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라고나 하나보다 하니까 뭐 집에서 매일 찬송하고 이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만남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시려면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시간이 없이 바쁘게 돌아가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경건서적을 읽으라 그러고 우리 교회에다 자꾸 그런 것들 비치하고 좀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그래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 세대는 괜찮다 이거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데 우리들 가운데 애들이 다 있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10년, 20년 뒤에 또 30년쯤 되면은 저도 다 죽고 그럼 여기 아이들이 자라서 또 30살, 40살 이렇게 돼가는데 이 아이들이 과연 부모가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죽고 그러면은 어디 가서 예배 드릴 거냐 이거예요. 꽝꽝대고 지금 그런데 거기 가서 예배 드릴 겁니까? 난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천주교회처럼 말해요. 이게 목사가 뭐 이렇게 쑥 들고 나타나갖고 촛불 들고 뭐 이러면서 쑥 나타나갖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죠. 그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런 데 누울 거냐 이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있다가 그런 데다가 넣고 그런 데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들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들어오면 하여튼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절차와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오면 알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뭐런 인위적인 그런 순서나 인위적인 복장이나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에 어떠함이 있으면 그 어떠함이 밖으로 표출되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공경하는 마음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기 모인 분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다른 분들이 벌써 여기 딱 와서 앉으면 어우 이건 다르구나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예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예배 개념을 가서 이제 살펴보죠. 일반 교회에는 너무 예배가 많아요. 새벽기도 벌써 7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에 뭐 큰 교회는 한 7번씩 예배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저녁 예배가 있고 주일날 있죠. 또 그 다음에 수요일날 있죠. 금요일날 있죠. 거의 뭐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그렇게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예배가 뭔지 모르고 그 시간이 되면 거기 가서 앉아있는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회, 재정회의, 각종 모임에 감촉격으로 예배 드리고 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회의 할 때 예배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재정회의를 하는데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돈 문제 갖고 의논하는데 무슨 예배를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그러선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그럴 때 예배 드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축하 예배가 또 난무하잖아요. 무슨 취임 예배, 학위 취득. 우리 김성경 제님 지난 2월인가 학위 취득, 박사 학위 취득 했는데 박사 학위 취득 기념 예배 뭐 이렇게 해서 적고 그러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개업 예배, 졸업 예배, 입학 예배, 회갑, 돌 예배.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드리는데 뭐 애기 돌 하는데 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애기 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면 되는 거지. 애기가 그날 경배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의 대상이.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하도 교회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를 사도 이제 목사가 또 안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차를 사도. 목사가 안수해주면 또 한 10만 원 또 이렇게 하고 이런 방식으로 신방 오면 또 10만 원, 20만 원 돌리고. 아주 전도사가 와서 얘기해요. 목사가 오늘 왔다 가니까 20만 원 준비해 놓으라 그러고 뭐 목사가 돈 걷는 사람입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아주 타락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말 그대로 아주 타락한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그 단어 신약의 용어로는 프로스쿠네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꿇어 엎드리는 게 있어야지 예배예요. 아 근데 목사가 뭐 어디 가서 학위를 하나 따왔다. 목사 학위 취임 무슨 뭐 취등 예배. 그 목사 앞에 꿇어 엎드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은 거기다 예배 붙이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무의식 중에 옛날에 습관이 나와서 무슨 예배를 드리자 이러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정신을 딱 차리고 아 이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선 안 해야죠. 아예 안 해야 되는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을 거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될 게 있다. 자 이렇게 일반 교회는 그런 상태에서 또 국내 독립교회라고 하는 뭐 침례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또 이런 데 가면 예배가 너무 없어요. 또 예배가 너무 없습니다. 또 예배의 본질을 오해해서 그래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여서 교제하는 게 또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는 건 예배의 일부는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원래 뜻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내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는 그게 주가 되고 나머지 거기 먹는 것도 있고 사귀는 거 이런 것들이 돌아가야 그게 예배지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거지 교제 중심의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좋아서 하는 사회 모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 교회에서 하도 예배를 많이 하니까 이거에 반대를 해서 나온 사람들은 아예 예배를 무시해버리란 말이죠. 이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배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을 가서 예배라고 해서 쳐보니까 국어사전에는 경례하고 절한다는 거. 예라고 하는 게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배는 절을 한다는 거예요. 격식을 갖추어서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다 그래요. 거기 가서 보면 신이나 부처 앞에 경배하는 그런 의식을 예배라고 하고 종교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의식이 있다. 신을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을 우리가 예배다. 이렇게 국어 사전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배는 뭐냐? 경배. 그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든 경배든 두 개가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킹제임 성경에는 예배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경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경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영어 단어는 월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해요. 요새 월십 댄스 한다 그러고 또 지금 해갖고 댄스가 또 교회 안에서 지금 유행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댄스 하잖아요. 지금 월십 댄스 한다고 해서 찬양과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댄스를 합니까? 예. 그 월십의 뜻은 뭐냐면 월십은 월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월스라고 하는 단어는 값어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있는 그런 그 대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행위를 그걸 월십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보다는 경배,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의 그 원래 의미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우리가 경배라고 이미 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보통 기존 교회나 일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써왔기 때문에 두 개를 혼용을 해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 가서 보면 고테스딘스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예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이 있으면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배를 내가 드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내가 하나님 위에 서게 되면 그 이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의 예배 개념을 잠깐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다라슈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거 하게 되면 보물찾기를 합니다. 보물찾기 할 때 가서 보시면 노인이고 어린아이고 할 거 없이 엄청나게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보물을 찾거든요. 그거 찾으면 뭔가를 하나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 드린다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야. 귀한 보물을 찾듯이.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전이고 오후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러 내가 나왔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찾으러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공식 예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고, 사가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이사야서 66장 23절 가서 보시면은 납작 엎드러진다 그런 뜻입니다. 납작 엎드러진다. 신약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맨 밑에 나와 있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프로스쿠네오는 거의 대부분이 다 월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릎을 꿇어 엎드린다. 그래서 그 외에도 리트루게오라든지 세보마이라든지 라트레이아라든지 치레스케이아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섬긴다, 봉사한다, 그 다음에 지위가 높은 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였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의 개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예배 개념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면 최상의 존재인 주님께 꿇어 엎드려 존경과 경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와서 벌벌벌벌 또 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하고 여기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와서 맨날 벌벌 떱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 와서 벌벌 떨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지만 이 앞에 와서 그렇게 벌벌 떨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구약적인 개념에 예배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요. 제사장도 즉시 죽습니다. 즉사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신약시대에도 초기 교회 때는 즉사하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죽는 자들도 생겼고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일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시되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났으니까 즐거운 그런 얼굴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엄숙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 교회에 나오면 그냥 얼굴이 굳어져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되 마음에 내재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앞서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예배를 요약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드린다는 거예요. 뭐 헌금을 드리나 보다 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무언가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는 드리는 게 없으면 예배 안 하는 겁니다. 그날 찬양을 드려 존경과 경의를 일단 드려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존경과 경의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두려움을 표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자의 간절한 소원이 표출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나 그날 특송을 하고 싶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무언가를 내가 그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내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 재능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절히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간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주님의 약속과 위로와 책망과 권고 등을 받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신자들을 예비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드리는 게 있어야 됩니다. 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드린 다음에 온전히 모든 걸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예배의 순서도 이것이 표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순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침례교회 지금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찬송도 드리고, 그렇죠? 헌금도 드리고, 뭐 광고도 알릴 거 다 해서 사람이 할 일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뭘 받아요? 맨 마지막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배 순서가 지금 그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순서가 사람이 할 일, 바칠 거, 드릴 거, 하나님께 표현할 거, 그걸 다 표현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갖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돼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헌금도 저희는 지금 저 뒤에다 헌금 박스를 놓고 그냥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헌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헌금은 예배한 행위예요. 원래는. 왜 그러냐?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드리는 것 중에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그게 돈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 드리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이 표출이 되는 게 그게 돈이에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 것 중에 일부를 떼서 내 아픔을 떼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드립니다 하는 게 그게 큰 예배 행위입니다. 그게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예배 행위가 원래는 맞는데 너무 일반 교회에서 헌금을 그냥 누구 얘기대로 잠자리채로 해갖고 이렇게 헌금을 자꾸 이렇게 걷어갖고 이렇게 하고 그 앞에 가서 서 있고 안 내면 자꾸 서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일반 교회를 다니시다가 너무 그게 식상해갖고 우리 교회는 이제 와서 이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실족할까봐 그래서 이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배려의 차원에서 그래서 그냥 저 뒤에 놓은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사람을 먼저 살려야 되겠기에 예, 하나님께 그 하는 게 정식으로는 맞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뒤에 통을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서 통을 놔도 되고 돌려도 되고 이 다음에 사람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예배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예배 순서도 그렇게 짜여져 있는 거고 헌금도 원래는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그렇게 드리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예배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여러 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거듭 수백 번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야기한 것도 진리인데 수백 번 이야기하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람이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그 열 가지 명령,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열 가지 명령을 이제 주셨는데 그 열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이런 지침을 명령이나 법규나 법령이나 법률, 신조의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첫 번째 명령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옆에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 가서 보시면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상기시켜주고 있냐 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나만 섬겨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 순서가 뭐예요? 먼저 구원받아야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예,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여러분 여러 번 받습니까? 한 번 받습니까? 구원은 한 번 받아요. 그럼 예배는 여러 차례 죽을 때까지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삼은 목적이 있는데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가서 보겠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거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구출해내셨는가 그 내용이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배가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 중에서 특별한 보배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그러냐?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구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민족들 간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뭐가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맞습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셔도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되고 나중에 제사장이 된다니까 저 위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뿐더러 또 뭐예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셔갖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집에서 쇠용광로에서 이 사람들 구해냈습니다. 구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를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 드리는 것도 방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환수 떠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빌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나는 이렇게 예배 받기를 원한다 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게 나올 때는 이런 방식은 나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지침을 주셨어요. 그 구체적인 지침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지 이건 지금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적인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데 우리 삶 속에서 예배는 사적인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공적인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와 같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와 절차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 가서 보시면은 번제단은 사이즈를 얼마로 하고 향제단은 사이즈를 얼마로 하고 성막은 사이즈를 얼마로 하고 휘장은 크기를 얼마로 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모든 것을 다 지시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해서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건물은 높이가 얼마지 이런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 치밀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극도의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외적인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내적인 것에서 하나님 앞에 그 치밀하게 우리가 모든 걸 준비하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성경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려 25장부터 31장까지 7장이나 하나님이 할애해갖고 예배드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인 걸 다 지시해 주시고 레위기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은 몽땅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절차를 적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기록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는 한 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지침은 무려 7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장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전에 또 오후에 이거 예배 드리려는 문제가 이게 상당히 그 중차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려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그 자세를 잘 가다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밤에도 좀 일찍 자야지. 늦게까지 드라마 보고 뭐 영화 보고 그렇게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푹 주무시고 그리고 아침에 좋은 마음으로 일어나서 정말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나온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른 예배를 드리는 아주 그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성막은 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 킹제임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이 뒤에 가서 보시면 칼라 차트에 성막이 나와 있어요. 성막 그림을 한번 보시고 이 성경이 없으신 분은 여기 옆에 그림이 있으니까 파워포인트 그 그림으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막은 한영대역 성경 가지신 분은 21쪽에 성막이 나와 있습니다. 21쪽. 예, 그래서 맨 뒤에 그 지도에 21쪽 가서 보시면 성막 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가서 보시면은 성막의 맨 주변에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진영이 지금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뜰을 막아놨습니다. 기둥을 세워갖고, 그래서 이 뜰이 이제 마련이 돼 있고, 그 뜰 안에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구라는 거 보시죠? 입구. 오른쪽에 입구가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은 동쪽에서 반드시 서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래서 여기 노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뭐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 시은좌라고 하는 긍휼의 자리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한다 그랬어요? 긍휼의 자리. 긍휼의 자리는 이 궤가 있어요. 언약궤.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그 돌판이 들어있고, 그 언약궤 위에, 긍휼의 자리, 우리 시은좌라고 하는데, 긍휼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가 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정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의 아주 정점이 거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 주변을 가서 보세요. 그럼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열두 지파가 다 그 주변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 진을 쳤습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성막을 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와 같은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오늘은 저기로 가고 싶다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갔어요? 성막이 움직이면 글리 갔고 성막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예배 장소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존재하는 그 자리가 움직이면 그쪽으로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그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겁니다. 40년 동안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예식을 드리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교회는 예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식은 구약시대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예배를 집례한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지금은 집례하고 이렇게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예식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아닙니다.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뭘 했어요? 성막을 갖고 움직이려면 이걸 누가 띄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그걸 날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한 지파를 떼어서 그래서 성막 봉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사장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예배 일을 주관하고, 예,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그 밑에서 그 모든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 나머지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40년간 쫓아다닌 거예요. 이거 성막을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은 구약 초기 유대인 예배의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왕정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왕정시대가 열리니까 이제 더 이상 성막을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빌딩에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 형식은 성막과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양식을 따라서 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시편에 가서 보니까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예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께 예배할지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시편 29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모든 삶 속에서 내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오늘은 영광을 돌리고 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해야 되겠다. 사랑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뭐의 아름다움? 거룩함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거룩하게 뭐라 그랬어요? 구별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된 것의 아름다움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방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드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물론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절도 있게 이건 물론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방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시면 무슨 뭐 옷 문제니 무슨 뭐 태도 문제니 이거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뭐 이런 건 입고 오지 마십시오. 예, 저런 건 쓰고 오지 마십시오. 이건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성숙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그건 자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이.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겨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이제 넘어가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스랍이 나옵니다. 스랍. 이사야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성전의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봤더니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죄인이라고 한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됐거든요. 근데 그 앞에 하늘에 존재가 그 앞에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스랍이라 그랬어요. 스랍. 스랍은 빛을 내는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빛이 그냥 번쩍번쩍 나는 그와 같은 그 존재가 날아다니는데 날아다니면서 날개가 여섯 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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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들도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여섯 개 날개 중에 두 개가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날면서 지금 봉사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뭐래요?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가리는 데 쓰잖아요. 나머지 네 개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그 태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모습과 그 임재 앞에 설 때 나의 그 죄된 모습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이 내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면서 이거 거룩하라 거룩하라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에는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잘 못했습니다. 이 어렵고 이 불쌍한 존재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마음이 섬기는 마음보다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자꾸 일만 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워낙 이게 육신적이라 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가서 잘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reasonable service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예배드린 걸 서비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서비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서비스예요. 개혁성경이 계신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원래 뜻은 합당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섬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분께 참되고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까 출애굽기 읽은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베드로전서는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신약시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고 있는 건데 뭐라 그랬어요?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여기도 베드로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그런 것들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렇죠? 예, 어린 양의 피같이 정말 고귀한 것 같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하고 2장 1절, 2절, 3절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의 그런 영적인 양식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갓난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듯이 태어났으면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젖이 뭐냐?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젖을 이렇게 사모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게 되거든요. 이 은혜로우심을 맛보게 되면서 나오는 말씀이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이렇게 간단한 그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중한 것이고 이 시간과 한 시간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내 것을 다 내어드리고 나의 아픔도 내어드리고 내 모든 걸 하나님에게 내어놓고 그래서 구약성경엔 그거를 내 혼을 쏟아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혼이 들어있는데 그 혼을 어떻게 쏟아놓겠습니까? 쏟아놓는다는 얘기는 이 어떠한 그 이 양동이나 이런 데 물을 받았다가 이걸 갖다 저 위에서 옥상에서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쫙 하고 이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북받쳐 오르는 그와 같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존경심과 그렇죠?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당하면서 이렇게 당했던 그런 그 희생과 어려움과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계에 부딪혀서 마땅히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그날 가서 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께 내가 존경도 드리고 내가 물질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고통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어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것으로 저를 충만히 채워주셔서 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이렇게 배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자세로 우리 여기 모여있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여기 뭐 찬양 드리고 피아노도 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선포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와 같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그날 예배를 참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예배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다 내재가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으니까 아테네에 살던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경배심이 넘쳐나는데 뭘 경배해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제목을 써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고는 거기다가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기 불교 이런 데 하는데 이제 4월 초파일이고 해서 어디 한번 가보세요. 돌덩어리 깎아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나 우스운 얘기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깎아놓고 거기다가 복을 달라고 이렇게 꿇어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하고 이게 무지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무언가 절대적인 어떤 존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게 누군지를 모르니까 뭘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무언가 아니면 누군가를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을 그저 만몬 신으로 만들어 놓고 돈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돌덩어리를 섬기고 어떤 사람은 새를 섬기고 또 많은 사람이 저 태양이 신인 줄 알고 태양을 섬기고 달을 섬긴다 그런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로만 지금 교회를 안 가니까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는 다 예배의 대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이 결정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존귀와 영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많은 창조물 중에 정말 복받은 그와 같은 상태라고 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첨가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첨가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 없이 못 살지 않습니까? 예배 없이 못 살아요. 이건 첨가물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영원이 예배의 본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돌덩어리에게 예배 드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새한테 예배드린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저 인도에 지금 10억 명이 넘는 사람이 쥐한테 예배드리고 소한테 예배드리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